오늘 설교 제목은 율법과 이스라엘 건국, 영어 제목은 Holy Spirit and New Church. 일부러 율법과 성령과 짝을 이루고 이스라엘 건국과 교회의 시작, 이 짝을 이루게 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신약 교회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살아생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약속이 오순절에 성취되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숨을 들이키면 내뱉음이 있죠. 들숨과 날숨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날숨입니다. 그 날숨이 땅에 휘 불었습니다. 새 바람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아니, 돌풍이 휘몰아쳤습니다. 제자들은 이 순간을 꿈꾸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찢어서 들어오시는 순간 말입니다. 그것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희망의 바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드디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날숨으로 천지가 창조되었듯이 초대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 위력은 바람처럼 강력했습니다. 권능의 바람입니다. 놀라운 순간입니다. 성령님, 요한복음 저자의 언어로 볼 때 보혜사 혹은 헬라말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했습니다. 그 성령님을 왜 보냈겠습니까? 왜 보낸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예수님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 이후의 구상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후 대체 리더십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교회가 태동할 것이고 그 교회를 이끌고 가실 분 성령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보혜사가 하시는 역할이 그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인격자세요. 몽롱한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십니다. 그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늘이 오순절입니다. 유월절 이후 50일째 날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오순절에 율법을 받았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엄중하고 엄격한 율법, 그 율법을 받는 기분 별로 좋지 않다라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생각하죠. 안 그래도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부딪히는 이슈마다 모두 율법 문제였던 것 상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에게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초대 크리스천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주일과 오순절에 받은 것은 각각 성령이요 율법입니다. 둘을 나란히 놓고 보십시다. 성령을 받아서 초대교회가 탄생했다면 율법을 받아서 무엇이 탄생했습니까? 이스라엘 국가가 태어난 것이죠. 이것보다 중요한 이슈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율법이 엄중하고 무섭다고 안 받을 수 있어요? 안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율법을 받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율법을 받는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모세 이후 이스라엘 후손들이 두고두고 그 입에 자주 오르락내리락하는 사건 말입니다. 모세 수백 년 후에 느헤미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네,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받는 사건은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받은 율법을 어떻게 취급했을까요? 정확하게는 어떻게 모셨을까요? 유대인들의 예배의식 중에 이상스러운 모습이 있는데 사진으로나 영화에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두루마리 그 율법을 보관하고 있는 둥근 통을 들고 회당 안을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그냥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웃고 빙글빙글 돌고 소리 지르고 막 질서가 없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미친 듯이 뛰기도 합니다. 1년 내내 창세기 1장부터 신명기 마지막 장까지 유대인들은 읽는데요. 신명기 마지막 장을 읽고 다시 돌아와서 창세기 1장을 읽는 세리머니가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대하는 태도가 독특하지요. 어떻게 독특하다고요? 두루마리 율법 앞에 아주 특이한 몸짓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마치 왕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두루마리 율법 앞에 섭니다. 마치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춤을 추듯이 두루마리 율법을 들고 춤을 춥니다. 유대인들은 또 율법이 가르쳐주고 들려주는 스토리를 읽어주고 듣습니다. 모세오경을 일주일 단위로 읽을 수 있게 쪼개어서 1년 내내 읽습니다. 그리고 듣습니다. 유대인들은 마치 우리의 인생과 그 인생의 날수를 카운트하듯이 항상 율법을 연구하는 것이죠. 추석 한가위 날이 가까우는 유대인 명절이 욤키푸르라고 했습니다. 대속죄일이 있는데요. 그 마지막 날에 얻는 시한 수를 보십시오. 이보다도 더 통렬한 한마디가 없다고 합니다. Nothing remains.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도다. 왜 이런 통렬한 노래를 할까요? 성전이 파괴된 것이지요. 고향 땅을 잃은 것이지요. 포로로 잡혀간 것이죠. 남은 건 뭡니까? 율법이라는 두루마리 책 하나가 딸랑 남아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절망 중에 남아 있는 건 율법 하나뿐입니다. 이 귀한 것을 들고 안고 뛰고 춤추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닌 우리들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모르는 것이 하나 있어요. 율법은 무시무시하고 엄중한 것이 아니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율법을 대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단순한 하나님이 계시하시던가 보여주셔서 제시하는 법령, 법조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 하나님의 이스라엘 조상에 대한 신실하심, faithfulness, 신실하심을 표상한다. 대변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회, 한 나라를 세우십니다. 한 나라를 창조하십니다. 그때 맡기시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이죠. 율법을 맡기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사회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나중에 하나님이 거하실 보금자리, 홈이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온 세상에 본보기로 삼으시려고 하는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심은 하나님께서 크리스천들에게 성령을 주심과 겹쳐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야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본문 1절입니다. 광야 혹은 사막이죠. 크리스천에게 성령 강림절이라고 했지만 유대인에게는 오늘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에 유대인들이 읽는 책은 민수기 1장입니다. 우리는 민수기라는 책 제목을 사용하지만 유대인들의 민수기 책 제목은 In the Wilderness, 광야에서가 책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에 광야에서 율법을 받는다는 그 의미에 있어서 광야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있습니다. 시내 광야 사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의 나라, 하나의 민족으로서 헌법과 같은 율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의 유대식 책 제목인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가장 은밀한 교제, 만남을 경험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위에서 물을 공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를 받아 먹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영광의 불기둥이 저들을 인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광야에서 일어난 이런 이야기들을 깊이 분석해 들어가면 유대인의 정체성을 알수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유대인의 정체성에 대한 펀더멘털한 세 가지를 저희들이 말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국가가 탄생하기 전에 율법이 먼저 생겼습니다. 율법이 그 땅보다 먼저라는 것이죠. 유대인의 독특한 현상인데요. 역사상 여타 국가들은 그 반대였습니다. 땅을 먼저 차지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정착하고 처음에는 조그만한 집단이었다가 다음에는 마을이 되었다가 타운을 형성했다가 도시로 커집니다. 그 후에 통치 질서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법체계가 생겨납니다. 땅이 먼저고 법이 나중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정반대였습니다. 땅이 없어도 율법으로만 그 생존력을 광야에서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그 땅이 주어지기 전에 율법이 사막에서 주어졌다? 유대인의 정체성입니다. 유대인들이 심지어 포로로 잡혀가서도 그 정체성이 훼손되지 않았다는 뜻이지요. 유대인들의 정체성이 유지된 것입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땅보다 율법이 먼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땅을 잃었어도 율법은 여전히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여전히 국가가, 나라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주권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했던 것입니다. 한 나라가 지도에서는 사라졌지만은 그 지속적인 역사를 갖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땅에 들어서기 전부터 그 땅 바깥에서 생존력을 하나님으로부터 given, 받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정체성에 대한 fundamental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들음에서 온다는 것이죠. 경청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단어 광야를 word play, 언어 유희를 하면 말, 말씀이 됩니다. midvar에서 밑자를 빼버리면 더바르가 돼요. 이렇게 하면 광야와 말씀 사이의 관계가 아주 긴장 관계가 되는데 보십시오. 여타 민족들은 비나 땅이나 혹은 농사 짓는 과정에서 신들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니에요. 보이는 자연이나 자연 현상이 아니라 그 자연을 넘어서는 신을 발견합니다. 그 신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신은 들을 수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광야 사막에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는 텅 빈 공간과 침묵만 있을 뿐입니다. 그 침묵, 들리지 않는 곳에서 초자연적인 존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는 포인트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려면 다른 소리들이 잠잠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속삭이듯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는 광야 같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이라는 대탈출을 감행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거쳐서 목적지인 가나안으로 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지금 현실은 사막이요 광야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목표, 방향을 정해야죠. 광야의 끝, 사막 저 너머로 가야 합니다. 그때까지는 출애굽이라는 대탈출을 해봐야 아무데로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방이 광야이고 사막임을 인식할 때에 비로소 이스라엘은 고독을 알게 된 것이죠. 미세한 소리, 속삭이는 듯한 소리, 그렇지만 정막 속에 들리는 것이니까 우레 소리와 같습니다. 쩌렁쩌렁한 음성인 것이죠. 이것이 영적인 음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성은 아주 급해요. 재촉합니다. 몰아붙입니다. 이스라엘을 죽음의 영역에서, 사막에서 건지시는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말하는 바, 하나님이 제안하는 바를 받들어서 그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함으로써 이스라엘은 마침내 생명을,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광야의 정막 속, 사막의 정막 속에 이스라엘의 체험은 보는 것이 아니고 듣고 경청하는 것입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히브리어 발음으로 하자면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은 거룩한 말씀의 신앙입니다. 그 말씀 안에 최상의 책, 거룩한 두루마리, 텍스트가 있습니다.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의 정체성, 펀더멘탈 세 번째는 광야는 허니문의 기억을 간직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광야 세대보다 훨씬 수백 년 후에 선지자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애굽을 떠나 아직 그 땅에 들어가지 않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과 단둘이서 지내던 시기를 허니문이라고 해석한 것이에요. 먼저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그 다음에 선지자 호세아의 말입니다. 호세아는 두 번째 출애굽을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예언한 사람인데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애인인 거예요. 영어로 allure and lead her to the wilderness.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애인, 연인을 꼬시고 달래가지고 광야로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약속과 희망을 줍니다. 포도원을 돌려주리라. 아골 골짜기를 변하여 소망의 문으로 삼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로몬의 아가서, 아름다운 노래지요? 들어보세요.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광야지요?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네, 이 구절들의 공통되는 아이디어는 광야, 사막이 신랑과 신부로 상상되는 허니문의 장소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단둘이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신혼여행과 같습니다. 율법 안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확실하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반항하고 완고하고 강팍한 백성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선지자들의 회고는 다릅니다. 광야는, 사막은 일종의 허니문 장소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사랑으로 단둘이 함께하는 alone togetherness 그런 장소입니다. 이 관점이 참 재미가 있죠. 한 인류학자가 이 광야를 연구했습니다. 광야를 통과 의례라는 관점에서 자세히 들여다봤던 것입니다. 어떤 민족의 문화나 그 사회가 예컷에서 새 것으로 바뀔 때 어떡합니까? 한 단계로 도약할 때 말입니다. 그 도약하고 바뀌는 것을 표시하는 세리머니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성인식, 결혼식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세리머니는 세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separation, 분리입니다. 과거와의 단절이죠. 세 번째는 incorporation, 편입 혹은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때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그 사회로 재진입합니다. 1단계와 3단계 사이에 2단계가 있겠죠. 과도기적인 전환이 일어납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데요. 이전의 정체성을 벗으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아직은 입지 못하는 그 사이에 일어나는 변화 말입니다. 뭡니까? 재생, 갱생, 개조 이런 과정이라는 것이죠. 과도기적인 전환이 일어날 태세, 시발점이요, 실마리요, 초기 관문이라는 말을 씁니다. 광야, 옛것에서 새것으로 진입 직전 무인지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광야는 그 의미하는 바가 깊습니다. 광야는 노예와 자유인 사이에 있습니다. 과거와 미래 사이 있습니다. 귀향길과 귀환길 사이에 있습니다. 광야는 애굽과 약속의 땅 사이에 있습니다. 전환과 변혁이 가능한 광야요 사막입니다. 제가 무인지대라고 했는데요. 사람이 살수 없는 지대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과 하나님 단둘이서 만남이 일어납니다. 옛 신분인 노예의 옷을 벗어던지고 새 신분인 자유인의 옷으로 갈아입는 곳입니다.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곳입니다. 더 이상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자유인이 되는 곳입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얼마 전에는 노예였는데 천지개벽 신분 변화가 아닙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두 공간 사이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야곱과 이스라엘이 같죠.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의 원조가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인 자신들과 야곱과 연결고리가 있죠.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도망치는 스토리를 너무나 잘 압니다. 아버지 이삭의 집과 도착해야 할 삼촌 라반의 집 사이 광야가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 사극에서 귀향 가는 길입니다. 밤에 홀로 하나님을 가장 격렬하게 체험하는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다리가 땅에서 하늘로 뻗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 귀환길입니다. 그곳에서 낯선 사람과 새벽이 맞도록 밤새 싸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이 에피소드, 이제 이스라엘 후손들에게도 나중에 벌어질 예표입니다. 고로 광야 혹은 사막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완전히 새로운 관계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율법에 응축된 언약 혹은 말씀 위에 세워진 관계입니다. 커다란 도시 문명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광야 사막, 한 민족이 하나님과 단둘이 있음을 발견하는 곳, 그곳에서 어떤 포로 생활이나 비극도 끊을 수 없는 본드가 생기, 유대감이 완성이 됩니다. 우리의 심장이 박동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하는 것은 우리의 권력이나 정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His love in the law. 하나님의 율법 안에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혹은 율법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댄싱, 춤은 당연한 것이에요. 다윗 왕이 예루살렘에서 율법이 들어있는 그 언약궤를 데려왔을 때 뛰고 춤추며 즐거워했습니다. 아내 미가알이 비난을 했을지언정 그 춤을 추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엄중함이 아닙니다. 율법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엄중함을 물리칠 때 우리의 믿음은 살아서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확인하십시다. 이스라엘이라는 멤버를 확인하십시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크리스찬임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멤버임을 확인하십시다. 율법을 받아서 땅은 없어도 나라가 세워졌던 것처럼 성령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새 시대, 새 나라, 새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음을 확인하십시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구원,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구원 이전에 율법을 받았을 때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완성된 천국 입국은 아닙니다. 광야에서 율법으로 멤버가 된 것처럼 교회에서 성령으로 멤버가 되어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아들, 딸,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하늘나라의 제사장처럼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